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는 중국과 미국의 안정되고 협력적인 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부통령에게 중미 간 우호와 상호 이해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국교 수립 후 38년간 미국과 중국 관계는 모진 풍파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계속 진전을 이뤄온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기 양국 관계는 올바른 발전을 이뤘으며 무역과 인적 교류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는 등 중요하고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은 양국이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외국 정부가 미국에 해를 끼치려 한다는 미 정보당국의 타당한 판단을 의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러시아 정부가 원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잇따라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행동을 바꾸지 않는데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러시아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란과 북한 등 다른 원칙 파괴국들을 고무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 외교관들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저녁 워싱턴에서 열린 의장의 국제만찬 행사에 참석해 자신은 세계 각국 모두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행사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해외에서 파견된 외교관들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지명한 강요급 인사들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나이지리아 공군이 자국 내 난민 수용소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52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이번 공습이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 반군들을 겨냥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의료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는 나이지리아군이 동북부 보르노주의 란 지역에 위치한 난민 수용소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민간인 사망자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국경없는 의사회와 국제적십자사 소속 인도주의 요원들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코하람은 지난 2010년 이래 1만 5천여 명을 살해하고 약 2만 200만 명의 피난민들을 발생시켰습니다. 미군 기밀문서를 유출해 수감 중인 첼시 매닝 전 미군 정보분석관이 감형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매닝 일병을 포함해 209명에 대해 감형 조치를, 64명에 대해서는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비폭력 마약 범죄로 수감 중인 사람들입니다. 매닝 일병은 지난 2013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이번 감형 조치로 오는 5월 출소할 예정입니다. 당초 브래들리 매닝이었다가 성을 전환한 첼시 매닝은 당시 70만 건의 군사 기밀문서를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넘겼습니다. 이 문서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작성된 전장 보고서와 국무부 외교 전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탈리아의 중도 우파 성향인 유럽 국민당 소속 안토니오 타자니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타자니 의원은 어젯밤 벨기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타자니 신임 의장은 실비오 베를루니코스 전 이탈리아 총리의 대변인을 지냈으며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사드 논란에 대해 이는 미한 간의 합의 사안이며 배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n response to this threat from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early February began formal consultations.
유엔 사무국이 최근 대북 제재의 근거를 대라는 북한의 서한에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이에 수긍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맹목적 대북 투자는 위험하며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자국 기업들에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서 저녁에 동해안에는 눈이 시작되고 밤에 일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관련 결정을 내린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배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드 배치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틴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 한국에서 사드 부지 계약이 지연되고 정치인들 간 이견이 두드러지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유엔이 금지한 이 같은 프로그램이 한국과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North Korea's two nuclear tests and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tests last year, including recent IRBM launches.
애덤스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순수 방어 목적이며 미국과 한국 간 합의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동맹 간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해 2월 사드 배치 가능성을 공식 협의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두 나라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안임을 상기시켰습니다.
In response to this threat from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early February began formal consultations regarding
이어 사드의 한국 배치는 두 나라 간 이 같은 공동 협의를 토대로 한 것이며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동맹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더 나아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기초한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 역시 미한 동맹이 그런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its refusal to engage in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based on the September 2005 joint.
애덤스 대변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연합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개선하고 두 나라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동맹 역량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비판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케리 장관은 어제 17일 분열의 시대 속 외교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무모하고 젊으며 검증되지 않은 충동적 독재자의 잠재성에 대해 동맹과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이지스함 배치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동시에 대처하는 난제를 다뤄왔다며 아시아 중시 전략을 펴면서도 중국을 대북 제재 강화에 두 차례 동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필요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차기 행정부의 가장 위험한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7일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당면한 주요 외교 과제들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토론회에서 북한이 차기 트럼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대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t is the most dangerous. North Korea is on the cusp of, some analysts think has already crossed the line in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선을 넘었거나 한국과 일본,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금지선에 대해 주의력이 적고 핵 억지력을 자만하는 어린 지도자 김정은 때문에 더욱 위험스럽다고 그린 부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responsibly have to put that on the table.
북한이 서울과 도쿄를 향해 미사일과 장사정포,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잠재적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타격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린 부소장은 북한의 공격은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정권의 자멸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북한이 이런 무모한 공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이 단체의 크리스토퍼 존슨 선임 고문도 필요시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 공격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할 것이란 미국의 입장이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제 공격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여부와 실제 발사 움직임을 분별하는 게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n extremely challenging problem. We're dealing with what in effect is a hermetically sealed country.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와 움직임을 탐지해 의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고 정보 당국과 정책 결정자들도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해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란 설명입니다. 그린 부소장 역시 선제 타격 여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과 국가안보회의 등이 매우 신중하게 측정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동맹들도 빠른 결단과 공유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고위관리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위협할 경우 이를 격추할 것이며 미국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두 전문가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에 더욱 개입할 수 있도록 압박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중대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제재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경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이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중에 과시하려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그리고 사이버전 역량 배양 등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차 석좌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에 대해 수동적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늘어날 것이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2001년 9.11 테러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 변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중대 현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차 석좌는 트럼프 시대의 미한 동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하고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일정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압박의 중요성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차 석좌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북한 체제의 붕괴에 있지 않으며 비핵화 약속의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는 외교 경로를 열어두지 않는 그 어떤 전략도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무력을 증강하며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국가들의 귀착점은 냉혹한 전쟁의 길이라는 지적입니다. 차 석좌는 따라서 모든 전략은 무기시험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과 핵개발 계획의 종결을 추구하는 외교의 경로를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곧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조직이 꾸려져 관련 정책 검토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도전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며 새 행정부는 이 사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차 석좌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변화를 꾀할 경우 미한 동맹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드 배치는 한국의 방어뿐만 아니라 미한 동맹에도 유익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에서 국무부나 국방부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중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차 석좌는 명확히 긍정이나 부정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차 석좌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북핵 6차회담 차석 대표 등을 지낸 동북아 문제 전문가로 최근 차기 미 행정부에 몸담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사무국이 최근 대북 제재의 근거를 대라는 북한의 서한에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이에 수긍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북한을 제재할 근거는 충분하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5일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최근 유엔 사무국이 북한에 보낸 답신에는 당초 북한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의 서한을 보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근거를 물었는데 유엔 사무국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유엔 헌장 39조만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유엔 헌장 39조는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 혹은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권고 또는 41조와 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대사는 유엔 사무국의 이런 답변이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탄도로켓 발사를 금지하는 근거로는 빈약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북한의 행동들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는 국제법상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30여 년간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제재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조셉 디 토머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유엔 안보리에 부여된 권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특정 국가의 행동이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의해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위협이 되는 행동을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 토머스 교수는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위반이고 불법 핵무기와 관련된 행동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이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기술적으로 서로 다른 점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안보리가 동의하면서 위성 발사까지 막을 권한이 있다고 디 토머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란 사실만으로도 안보리 행동은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ecurity Council has acted and that is sufficient.
특히 북한이 NPT를 성공적으로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리는 NPT에 근거해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주변국들의 공개적인 위협을 가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서울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해왔고 이런 북한의 수사가 유엔 안보리가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든창 변호사도 북한의 이런 수사는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정해 유엔 헌장 39조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선동적인 수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는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인 탄도미사일도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가정하기도 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어떤 평화적 목적에서 800개에서 1000개의 미사일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다재 내성 결핵 치료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 대북 지원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한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최약기층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다재 내성 결핵 치료가 시급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점과 결핵 환자들 이외에는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벨 재단은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결핵약을 북한으로 보내고 오는 5월엔 재단 관계자와 의료진 등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투자할 때는 여러 분야에 걸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중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들에 권고했습니다. 그래야 손실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새로 펴낸 대외 투자 합작 안내서 북한 편에서 북한에 투자하거나 사업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정보와 유의사항들을 소개했습니다. 상무부는 이 안내서에서 과거 몇몇 중국 기업이 맹목적으로 북한에 진출했다 손해를 본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북한에 투자할 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지 설비 유무와 정비 용이성, 사회기반시설 운임 등 운송 관련 정보, 그리고 전력 사정 등을 충분하게 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안내서는 북한과 무역거래를 틀 때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좋은 중개인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업을 할 때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국제전화를 쓸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땐 대금 지급과 환율 항목을 분명히 하고 건설업의 경우 장비나 재료 준비 등 관련 분야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서는 강조했습니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안전사고가 나면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밖에 안내서는 유의사항에서 환율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가 커 주의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환율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북한 정부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을 꺼렸는데 최근에는 북한 영주권을 받는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고 안내서는 밝혔습니다. 북한 기본 정보와 관련해서는 북한 경제가 발전 잠재력이 있고 우수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도로나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여전히 부실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공식 시장이 400개가 넘는 등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북한 일반 공장 노동자의 임금은 2015년 기준으로 월 $64에서 $85 사이로 여기에 사회보장비 월 약 $7가 추가됩니다. 안내서는 북한 내 손전화 가입자가 400만 명이 육박한다며 최근 북한 당국이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이 북한에서 자기 손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들은 손전화로 국제전화를 하거나 외부 인터넷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터넷 부분에서도 2013년 1월부로 북한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돈을 내면 이동통신기기로 외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15년 중국의 대북 직접 투자액이 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의 주요 대북 투자 분야는 광산업과 제조업, 건축자재, 식품, 의약품, 운수 분야, 그리고 주요 투자 지역은 평양과 라선 경제특구 등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이 가공산업의 경쟁력 부재로 해외의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지하자원의 가공 처리가 가능해진다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자원연구소는 18일 북한 지하자원 가공산업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에 많은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지만 가공산업 시설이 노후한 데다 전력 부족 등의 한계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하자원은 채굴된 상태로 이용되거나 가공을 거쳐 상품화되는데 채굴된 상태로 상품화되는 광석은 석탄이 대표적이며 동, 아연 등 대부분의 금속 광물은 가공 처리가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지하자원 가공이 광산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1차 가공과 1차 가공 상품을 재처리하는 2차 가공 산업, 그리고 최종 수요처에서 처리하는 3, 4차 가공 산업 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지질조사국 USGS 자료 등을 인용해 북한에서 생산되는 연과 아연, 동, 마그네사이트의 1차 지하자원의 가공산업 평균 가동률은 28%, 연과 아연, 동의 2차 가공산업 평균 가동률은 17%로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가공산업 경쟁력이 미비한 북한은 연과 아연, 동 3개 품목에서만 연간 최대 2억 5,8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액을 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북한이 2차 가공 제품보다 부가가치가 낮은 1차 가공 제품을 수출해 큰 외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가공 경쟁력을 갖춘다면 그만큼 수출 단가가 높아지고 북한으로선 상당히 많은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및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가지고 가동률이 엄청 낮잖아요. 그럼 가동률이 낮다는 건 뭐예요? 생산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100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가동률이 뭐 한 15% 되면 15톤뿐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동률이 낮다는 이야기는 가공 설비가 노화되고 시설이 안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그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건에 따라 북한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 단가도 대부분 국제 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에서 1차 가공품인 아연 정광의 수출 가격은 국제 가격의 56%에 불과했으며 동은 24%, 마그네사이트는 42%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 수출이 전부인 상황에서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2차 가공품은 국제 가격에 거의 근접하거나 오히려 비싼 값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아연괴는 국제 가격의 89%, 연괴는 119%, 동괴는 99% 수준에서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지하자원 사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매장량이 풍부한 연과 아연, 마그네사이트, 흑연, 규석,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가공해 수출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는 지난해 12월 10일 발행된 2016년 4호 논문에서 연과 아연 등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공해 수출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북한에서 지하자원의 원활한 가공이 가능해진다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른 나라에 팔면 아무래도 시장이 많아지면 같은 제품이어도 좀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경쟁이 되니까. 근데 이제 유엔 제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판매도 못하고 중국 시장 일변도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가격 경쟁력도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 팔 수가 없으니까.
최경수 소장은 아울러 북한이 지하자원의 원료 수출에서 가공 수출로 정책을 전환하려면 북한 내 가공 시설의 현대화가 급선무라며 외국의 가공기술 도입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을 찾는 서방 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올해도 북한 관광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내 최대 북한 전문 여행사 중 하나인 스웨덴의 코리아 컨설트는 올해 북한 관광 사업을 확대하고 웹사이트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 여행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몇 년간 북한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리아 컨설트 측은 지난 한 해 특히 잦았던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관광 사업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행사는 유엔의 제재와 북한 관광은 연계돼 있지 않은데 관광객들이 왜 제재에 신경을 쓰겠는가며 핵과 미사일 시험이 관광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영향은 길어야 2주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컨설트는 올해 33차례의 북한 단체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고 웹사이트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업계 최초로 평양 시내를 걸어서 관광하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상품은 하루 동안 김일성 광장, 주체 사상탑, 만수대 기념비, 노동당 창건 기념탑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보고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행사 측은 전했습니다. 영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루파인 트래블은 최근 여행객이 크게 늘어 지난해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며 올해도 확대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actually expecting more people booking this year. Bookings have been going up recently.
루파인 트래블의 딜런 해리스 대표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3개월간 예약률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리스 대표는 12개월 전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에 억류되고 대북 제재도 강화되면서 예약률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But at the moment the sanctions aren't affecting tourism whatsoever. The only thing that people seem to show concerns about is when people get arrested.
대북 제재는 관광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한반도 긴장 고조는 관광객들이 약간 걱정하는 정도일 뿐 여행 계획 취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리스 대표는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우려하는 단 한 가지는 다른 외국인이 북한에서 체포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자살을 통해 북한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8년 북한 관광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 여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북한 관광이 가능하다는 인식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루파인 트래블은 올해 매달 북한 단체 관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 북한 관광 사업을 시작한 네덜란드의 유어 플래닛 트래블도 올해 대북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유어 플래닛 트래블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몇 년간 북한 행 예약률이 상당히 늘어났다며 올해 예약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광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여행사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북한의 인권, 한반도 긴장 고조, 핵 위협으로 인해 북한 방문을 꺼리지만 북한의 실상을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 또 그 숫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했던 많은 여행객들이 친구와 가족에게 북한 여행을 권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네덜란드에서는 북한 여행 다큐멘터리들이 여러 개 방송돼 북한 관광이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행사는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하며 특별한 경험을 찾는 손님들도 꽤 있다며 이들을 위해 자전거 여행, 러시아를 통한 기차 관광, 전 세계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 등 매년 새로운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에 소재한 북한 여행사는 관광객이 다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커네티컷주에 본부를 둔 뉴 코리아 투어스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몇 년간 북한을 찾는 관광객 수가 약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관광 상품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을 찾는 관광객들을 안심시키는 데에는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사들의 사전 설명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칙만 지키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월 평양을 방문한 필리핀인 블라 아기날도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각국의 북한 여행 경보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북한에 이미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은 뒤에는 규칙을 지키면 안전하다는 말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방북 전 여행사 측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해도 되고 안 되는지 지침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아기날도 씨는 북한은 평생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라는 매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일주일간 평양과 남포 등을 방문한 영국인 베키 앤라이트 씨는 VOA에 평판이 좋고 사전 설명회 수준도 높은 여행사를 골랐기 때문에 마음 놓고 북한으로 떠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I was very aware that Korea have a pre-tour meeting where you go through every single rule and regulation.
해당 여행사는 북한의 관광 규칙을 따르고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설명회에서 모든 규칙을 일일이 다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엔라이트 씨는 북한 여행 중 항상 단체라는 보호망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6월에 북한을 방문한 핀란드인 아리모 커켈라 씨는 VOA에 국제 제재나 한반도 긴장 고조가 북한 관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당면한 정치 상황과는 관계없이 북한 방문에 관심 있는 관광객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켈라 씨는 북한은 정치 상황과 평판에 비해서 극한 여행지는 아니라며 사진 촬영에 대한 규제도 몇 년 전에 비해 많이 느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커켈라 씨는 여행지로서 북한의 매력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제화의 영향을 덜 받은 곳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나 쿠바가 너무 많이 변하기 전에 방문하고 싶어 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북한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여행가이자 저술가인 베키 앤라이트 씨는 자신의 방북 이후 최근 몇 년간 외국인들의 북한 방문 열풍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now there is a big trend for people to see every country in the world. There's a huge trend of bucket lists and
엔라이트 씨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나라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씩 해치우는 게 유행이라며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특정한 국가 방문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자랑하는 게 유행인데 북한 여행이 그런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북한을 찾는 여행객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엔라이트 씨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서방 각국 정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하며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개월마다 갱신하는 북한 여행 경보를 통해 북한에 여행할 경우 체포돼 장기간 구금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경우 사생활 보호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전자장비가 검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외무부도 북한 여행 경보를 통해 자국민들이 어떤 일로도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북한 여행 정보를 갱신하며 자국민에게 남북한 간 긴장이 주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주의하고 북한을 방문할 경우 한반도 상황의 추이를 잘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 여행 정보 페이지에서 여행자들에게 북한의 정치 안보 상황을 긴밀히 주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북한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고 스페인 외무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북한에 여행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탈북자 단체인 제유럽 조선인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의 북한 여행사들의 관광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장만석 회장입니다.
독재국가에 그 관광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위화를 벌어들여가지고 그걸로 핵무기를 비롯한 그 ICBM 같은 이런 대량 살상 무기들을 생산하는 데 도움 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서유럽에 있는 여행사들 비롯해서 그 상관광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그 성명서들을 보내고 꾸준히 보내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과 혼란 상황에서 외국인의 북한 여행은 위험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는 통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의 구천석 회장과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웅기 소장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는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있는데요. 남북 문화 교류와 남북 경제 협력,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반도 미래재단의 구천석 회장과 북한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웅기 소장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한반도 미래재단은 각계의 통일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케 하는 일과 탈북 청소년들의 정착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미래재단의 구천석 회장입니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통일 문제라든지 또 평화, 번영에 관한 문제, 국제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기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등의 주제를 가지고 2010년도 통일부에서 비영리재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국내외의 통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통일에 대한 한반도의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좋은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고 또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에서는 특히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를 운영해 통일 한반도의 청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에서는 남북 청년들의 교류와 각종 경험을 통해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키우고 통일 한반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요. 특히 통일 미래 국회를 통해 통일 한반도의 새로운 모습을 함께 구상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통일이 됐을 때 하나의 통일 여군이 될 수 있도록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젊은 청년 지도자를 배출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은 통일 한반도를 위한 청년들의 재연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반도 미래재단은 앞으로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정책을 또 우리가 이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낸 부분들을 정부에서 많이 그 채택도 해줬고 탈북한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아주 정착해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많은 꿈과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통일 한반도가 돼서 우리 모든 국민의 염원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또 설득시켜가면서 또 북한을 도와줘가면서 먼 길을 가듯이 이렇게 아주 지금 당장 조파에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 통일의 초석을 다져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웅기 소장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수집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저희들이 수집하고 통계 자료로 보관을 하고 있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북한 인권법에서 쟁점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저희 센터에서는 2006년부터 센터 부설기관으로 해서 설립을 하고 거기에 자료를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인권 침해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정도인지 이런 것을 남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내에서 일어났던 인권 침해 사례들 그 생명권 침해 같으면은 공개 처형이라든지 비밀 처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의 수용시설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교화소 이런 데서 일어났던 인권 침해 사실들을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자료들을 수집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외교아카데미를 통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과 대학생, 활동가,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외교 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과 같은 수준의 인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 아카데미라는 것을 지금 교육을 수료생들을 배출을 했고 국내에서는 통일 의지가 결집이 되어야 하고 국제정세로는 주변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일 외교 아카데미라는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기 소장은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궁극적인 통일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통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문제보다도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같은 부모, 형제, 친척관계. 북한 주민들도 남한 주민들하고 친척관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은 한민족으로서 같은 정도의 인권을 누리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남한 주민들도 빨리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거부감부터 일단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일 한반도를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 삼성그룹의 총수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4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만 그 판단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뇌물 금액입니다. 430억 원대 미화로 3,600만 달러 규모의 뇌물 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수위를 입게될 가능성이 큰 첫 재벌 총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원 앞에는 한국 언론뿐 아니라 외신 취재진들이 장사진을 이뤄서 긴박한 상황을 느끼겠습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와 삼성그룹 총수와의 관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43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의 용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검의 판단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 돈으로 430억 원의 뇌물을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 측에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공갈에 의해서 최순실 씨 측에 돈을 건넨 피해자이고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의 수사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역대 최대 액수의 뇌물 공여 혐의의 피해자인 만큼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 시점을 정했다는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검 대변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늦어도 네. 2월 초순까지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정을 못 박았습니다. 또 대면 조사에 앞서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밝혔는데요. 한국 언론에서는 뇌물수수 혐의의 삼성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고 문화예술계 반정부 인사들을 기록한 블랙리스트 관련 관계자에 대한 소환도 끝냈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았다는 것이 특검의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의 직접 수수자로 최순실 씨를 적시했고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이익을 공유한 관계라고 정리를 했지만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서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점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검이 대면 조사 시한을 못 박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한국 언론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요청이 올 경우에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이 되겠는데요. 이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나왔군요.
네, 행정자치부가 오늘 발표한 2016년 말 기준 한국의 인구 통계입니다. 한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 번호를 갖게 있고요. 출생신고, 사망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거주지를 이전할 때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이주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 통계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주민등록 총 인구 5,16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인구 5천만 명 선은 아직 건재하군요.
네네. 1년 전에 비해서 한 16만 6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7%로 가장 많고요. 50대, 30대, 20대, 10대 순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65세 이상 인구가 15살 미만 인구보다 더 많아졌다는 부분입니다.
네.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렸는데 이런 통계에서도 바로 나타나는군요.
네네. 65세 이상 인구가 700만 명에 가깝고요. 15살 미만 인구가 70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정부가 주민등록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008년에 그 어린이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2%나 됐고 65세 인구가 10.2%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큰 차이입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소식이 준비되어 있군요. 남북한 형사들이 주인공인 새 영화가 개봉이 됐다고요?
네. 특수부대 출신의 북한 형사와 정직 처분을 받고 있던 남한의 평범한 형사가 서울에서 공조수사를 벌이는 사흘간의 흥미진진한 액션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은 공조고요. 오늘부터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을 시작했는데 따끈따끈한 영화 보고 왔습니다.
네.
남북한 형사 역을 맡은 배우들의 환상적인 콤비 관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영화 예고편 잠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이 수사는 남북 공조수사이자 국비수사입니다.
차기상의 위치 뽑아내는 즉시 공조명령 파괴하고 단독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서로 믿읍시다.
네, 남북한 형사들의 공조수사 영화 속에서는 현실을 뛰어넘는 상황도 가능하게 하는군요. 총격전도 있고요. 또 추격신도 있고 그런가 보죠?
네네. 뭐 영화 속 이야기지만 실제 상황처럼 빠져들게 하는 그 속도감 있는 추격과 몸싸움이 이 영화를 보게 하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아주 연기파 배우로 꼽히는 유해진 씨가 남한 형사 역을 맡았고요. 잘생긴 배우의 순위에도 꼽히는 이 현빈 씨가 북한 형사역을 맡았습니다. 두 배우가 캐스팅됐다는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서로 공조를 하기로 했지만 믿을 수 없었던 남북한 형사가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뭐 가족 같은 진한 우정을 갖게 되고요. 진짜 공조를 하면서 서로의 목숨을 구해주는 이 사나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형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공조를 하는 건가요?
그 국제사회에서도 그 북한이 만들어냈다는 그 미화 100달러권 그 초정밀 위조 지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슈퍼노트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네.
북한 특수부대 출신으로 해외 용병을 나섰던 북한 인민보안성의 한 간부가 북한 당국을 배신하고 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 동판을 훔쳐서 해외로 나갔는데 그게 한국 서울로 스며든 겁니다. 때마침 서울에서 남북한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그 수행원들 속에 북한 형사가 그 인민보안성 간부를 잡기 위해서 잠입하게 되는데 이 북한 형사를 전담하는 남한 형사가 공조하는 척하면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정보를 캐내려 하는 거죠.
네.
또 북한 형사는 공조에 협조하는 남한의 의도를 캐내려고 또 하는 사이 슈퍼 동판을 범죄단체인 삼합회에 넘기려 하는 그 현장까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영화를 직접 봐야 이런 궁금증들이 해결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기자와 평론가들의 평가는 뭐 중간 점수 정도인데 관람객들의 평가가 10점 만점에 9점을 넘습니다.
네.
관람객들 사이에 남북한 형사들의 좀 임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서울을 찾아온 아주 잘생기고 의리 있는 사나이란 북한 형사. 반면에 박봉의 소박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인간미 넘치는 생계형 남한 형사의 조합의 영화인데 이 영화 공제가 미사일과 핵 문제로 아주 냉랭한 남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북한에서도 이 영화 이야기가 머지않아 입소문을 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서울통신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